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양과 염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양으로서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염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앞뒤 문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나타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은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육에 박습니까? 육신적인 것은 뭐 너무나 지금 발전하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육신에 잡혀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런 얘기 가장 싫어할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자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도 예수님의 재림, 종말 오는 것, 심판 두려워하고 아마 꺼려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예수님의 오실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한다? 여러분, 이거 뭐 잘못되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결혼식 가기를 두려워한다? 꺼려한다? 그럼 뭔가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 결혼식이 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광고에 나지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오늘 저녁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 그래도 요것만 하고, 아, 그래도 내가 지금 벌어놓은 거 좀 쓰고, 우리 자녀들 좀 성장하고,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고, 뭐 이유가 많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신랑이 다시 오시는 것, 그거에 대한 얼마만큼의 소망이 있는가, 그 열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만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요, 내가 얼마나 지금 육신에 붙잡혀 있는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뭐 얘기 하나만 해요, 이거는요. 그런데 성경은 단언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 육신에 잡혀 있는 자들은 죽음 얘기 싫어합니다. 아유, 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 앞에 가서는 죽음 얘기 우리가 참 꺼려하지요. 그렇죠? 뭐야, 이 사람 자기도 죽는 거 알고 우리도 아는데 그걸 그 일부러 끄집어내서 얘기할 게 무엇이 있느냐. 저는 목사로서 가끔요, 죽음 얘기를 안 하면 안 된 데가 있어요. 불치병 환자 앞에서. 뭡니까? 이분이 지금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구원 확실히 받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마음이 아파도 해야 돼요. 집사님, 선생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확 물어봐요. 왜? 그냥 아이 뭐 지금까지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계시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다시 한번 진단이 되어져요. 자,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가장 지금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그 배경으로 보면 가장 총구석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세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때는 공의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때 그 예수님 보고서 예수님 믿고 too late. 그때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고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물론이고 죽었던 자들도 다 육신이 부활합니다. 지금 이 육신 아니에요. 다른 육신으로 부활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살아있던 자들, 죽어서 부활한 자들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받습니다. 행위대로 심판받아요. 그리고 하나도, 조그만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심지어는 우리가 행한 그 행위를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참 끔찍한 시간이죠. 그런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와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거기까지는요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자기가 한 죄 그대로 다 합니다. 아마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보다도 더 죄가 고백하는 시간이 짧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은 죄가 경한 그런 불신자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들이 예수를 믿는 자는 따로 불러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고 우리를 대변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아마 불신자들이 그때 막 컴플레인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악한 사람인데요. 우리를 보고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불신자들이 우리 옆에 있다면 아 저 악질 저거 왜 저런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막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그렇죠. 구원받는 기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여러분, 우리가 좀 착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요, 똑같아요 다. 이 세상 기준으로 봐도 우리보다 나은 자도 훨씬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여러분 윤리도덕적으로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이 와요. 아, 그럼 난 이제 양이 됐으니까 끝났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양의 모습이 진짜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염소인데 양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교회에 왔다고 다 양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양은 맞는데 염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염소예요. 그런데 교회 같은 데 와서 종교적인 걸 배워요. 그래서 염소인데 양처럼 사는다고 착각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지난 며칠 전에도 학교 또 그 총격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명 죽고 다치고 했죠, 여러분.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은 우리는 염소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진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벌인 그 뭐 티네이저죠. 아주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14살인가 15살밖에 안 됐죠. 그런 아이.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끔찍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어?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애한테 총을 선물로 줬다면서요. 아니 무슨 가정이 그런 가정이 다 있어. 별 얘기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다 윤리도덕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자도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양이 될 수 있어요. 모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기회를 안 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한국 역사에서 정말 아주 시대적인 살인마들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저는 제가 그걸 직접 신문에서 본 건 아니죠.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아,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미국 오기 직전에 일어났던 17명인가 죽였던 김대두라는 자 있었어요. 그런 자들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요.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천국에 가셨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뭐 더 이상 기회가 없죠. 그렇지만 그 감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인내하신 구세주요. 옛날 찬송가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기가 죄인인 건 너무 알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나. 여기에 감격하셔서 죽을 때까지 그 찬송 부르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양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염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그런 자가 염소로서 교회에 와서 양인 척하면요. 우리는 다 속아요. 그분 다 따라갈 겁니다. 과거에요. 벌써 한 15년,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 지역 메릴랜드 한쪽에서, 저쪽에서요.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쪽에 한국에서 어떤 스님이 오셨어요. 스님이. 그런데요. 한 500명이 모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 교회 다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인품, 뭡니까? 설법이라 그러나, 그 말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쫙 몰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상한 염소예요. 고상한 염소예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보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극악한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너무나 고상한 염소고요.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가장 악한 그런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시면요. 아마 복음이 잘 안 와닿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이 별로 귀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여러분의 시각이 육신적인 기준으로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을 그때 민 목사님이 일부러 가서 찾아가서 만났었어요. 너무 뭐 목사님 표현으로 그러더라고요. 나하고는 인격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겠죠. 여러분, 양과 염소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요. 이게 꼭 윤리 도덕적으로 보게 생겼어요. 그렇게 기록됐어요. 내가 배고팠을 때, 줄였을 때, 네가 먹을 것을 줬고, 헐벗었을 때,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건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여러분 본문을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그냥 우리가 쑥 그냥 지나치면서 읽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양도 그렇고 염소도 그렇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아니, 그럼 또 이쪽에 본 분들은 또 삐질 수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너는 이렇게 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또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 너희는 내가 이랬을 때 이렇게 안 했다. 둘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언제, 주님이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안 했습니까? 둘 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면서 무슨 행함을 하는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마음은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양과 염소에게 질문을 하시고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군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또 45절, 40절은 양에게 마지막에 하신 거고요. 45절은 염소들에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않아야 된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고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은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나타냈다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집 짓는 사람들이 아, 이 돌은 뭐 어디다 써? 그러고 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장에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표현이 왜 그러냐면 사해바다 쪽이 가장 그 이 해발이 낮아요. 사해바다 여러분 아시죠? 사해바다는 지중해, 여러분 지중해 아시죠? 여러분 쪽에서 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 동쪽, 그 서쪽이죠. 서쪽이 지중해예요. 그런데 바다가 육지보다 더 낮습니까? 높습니까? 예? 높아요? 높은 물 다 오게요. 낮지요. 그렇죠? 바다가 더 낮지요. 그러니까 바다지요. 그래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육지, 산 이런 데 있던 물들이 점점점 흘러내려가서 바다에서 다 모이는 거죠. 그런데 사해 바다는요, 지중해보다 4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중해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누가 이렇게 또랑을 쫙 낸다 그러면요, 지중해 물이 글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요. 그래서 그쪽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간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씻기고 약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 데려가 가서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내가 이렇게 돈 줄 테니까 만약에 더 들면 내가 다 돌아올 때 내가 당신에게 페이하겠다. 지극히 작은 자, 그 강도 만나 있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요, 귀찮아요. 우리를 짜증나게 해요.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그냥 점잖게 거절하죠. 싹 내 인생에 싹 밀어넣죠. 참 이런 일들이 그런 걸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선 칭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런 사람 도와주는 거 그건 그 사람 더 병들게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딱 해서 안 해요. 그 얘기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귀찮은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고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리 마음을.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이런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돌보게 하시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생 남편 아내하고 내 자녀만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 거는 없어요. 아마 우리 좀 아까 조금 아까 예배 전에 제가 들었더니 우리 예림 집사님 지금 남편이 지금 지극히 작은 자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때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아마 본인이 괴로우니까 막 짜증도 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가지고 맞지 부딪혀서 싸울 필요도 없고요. 지금 남편하게 하는 게 예수님한테 하는 거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가족 말고도 우리 주위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면서 내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하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내하면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감사합니다 진짜 막 표현도 하고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 여러분 도와줄 맛이 나지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자기 인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걸 다 바라고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내가 나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에 딱 묶여 있으면요, 그런 자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를 통해서 돌보심을 받게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자꾸 해야 될 이유가 보여요. 야, 그렇지 이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지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요 내가 육신에 딱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해줘야 될 이유만 보여요. 이 사람은 이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거지가 생겨서 그 다음에 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도움만 요청할 거야. 우리가 미리 짐작을 하고요. 미리 계획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와주지 않아야 돼. 그쪽으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요, 내가. 이거 다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결정적인 단어가 바로 뭐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뭐를 행동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나의 마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반응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런 자들이 자꾸 눈에 띄고 있는가?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 10년 이상, 20년 이상 계속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10년, 20년을. 아니, 내 인생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그냥 깨끗하게 없어질 텐데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 양과 염소가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밖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사람, 불신자들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양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이 이 다 씨를 뿌리고, 우리말로 그냥 모내기를 다 한 거예요. 봄에 모내기를 다 했는데 얼마 있다 딱 봤더니 가라지들이 막 자라요. 그랬더니 종들이, 아니 우리가 곡식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자랍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들이 그렇게 했구나.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 거예요.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들을 심어놓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요, 마귀 선교사들이 교회 안에 파송이 돼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막으려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마귀 선교사들이 교회에 올 때 뿔 달고 이렇게 하고 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올 것 같아요? 광명의 천사처럼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제 목회에서 하나의 철칙이 있어요. 처음 온 사람한테 일시키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뭐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 그래서 그 사람 그 일 맡겨가지고 하게 하고. 아니, 양인지 염소인지도 구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마귀가 보낸 선교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 안 시켜요. 아무리 자기가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해도 안 시켜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오늘 1절부터 보면요, 양과 염소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도 참 보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자기가 기름 없는 건 몰랐겠습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운전해서 가스 운전해서 차 운전해서 갈 때 보면 내 차에 기름이 어느 정도에 있다는 것은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신부가 그거 몰랐겠습니까? 지금 이것과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까지 몰랐잖아요, 서로. 양측에 있는 사람, 염소 측에 있는 사람 둘 다 몰랐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최후의 심판대에 나타난다니까요. 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안 했다. 아니 언제 주님이 나를 찾아왔습니까? 자기는 한 기억이 없어요. 내가 언제 주님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서 배고픈 자로, 헐벗은 자로, 병든 자로, 옥에 갇힌 자로 그렇게 나에게 나타났습니까?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보일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덮여있기 때문에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해량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가면 이제 천사가 생명책을 읽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 성 안 따라가요. 김해량. 그리고서 얘기하는데요. 절대로 집사님이 안 한 얘기들을 막 해요. 안 한 얘기를. 그게 뭔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의. 그거를 막 김해량 집사님 이름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아니 내가 그거 안 했는데요? 우리 미국 사람들 이런 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언제 해? 근데 했다는 거예요. 놀랐겠죠? 본인이 제일 먼저 놀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 너무 놀랜 티 내지 마세요, 그 앞에서. 그 믿음 없다는 거 다 반증하는 거니까. 진짜 믿음이 있고 그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어떨까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앞에서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이지겠죠.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염소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앞에서. 자기가 한 거 자기 입으로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화가 나요. 왜? 나보다도 못한 것들이 안 한 일을 때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 해량 집사님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불신자가 거기 옆에 있다. 그랬으면 그거 보고 아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이건 it's not fair 막 화가 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잘 살았는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하지 않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화가 날 거예요. 그래도 too late. 여러분 또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 30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이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이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서 주인에게 다 드렸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를 땅속에 묻어놨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오늘 본문 표현대로면 양에 속한 자들이에요. 한 달란트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은 염소에 속한 자들이에요. 뭐를 해서 뭘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또 1달란트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던 주인에 대한 생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당신이 인색한 사람인 거 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이라도 잃을까 봐 내가 땅속에 파묻어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들에게는 주인이 인색한 자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당자의 비유가 나와요. 당자의 비유. 거기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큰 아들은 염소고 작은 아들은 양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보세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내가 돌아가면 이런 나를 아버지가 적어도 내치지는 않고 종의 하나 정도로는 생각할 거다.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큰아들은 어땠어요? 아버지 거 축낸 거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아버지 재산 그 양들을 돌보고 다 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그 개념, 그게 뭡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양 한 마리도 줘서 친구들한테 하고 내가 이렇게 즐기게도 안 했다. 그게 그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버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큰아들은. 아버지, 내가 이번 생일인데 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런 얘기를 못해요. 왜? 아버지 안 할 거야. 그럼 안 된다 그럴 거야. 한마디로 아버지 인색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염소는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이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걸로 나타나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결혼식에 초청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바빠요. 나는 밭을 사러 가서 안 된다. 나는 소를 사러 가서 안 된다. 난 장가 갔으니까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자기 일 때문에 바빠요, 다. 다 거절합니다. 성경에 보면 싫어하여 거절했다 그래요. 싫어하여. 한마디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염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 영생, 별로 관심 없어요. 구원,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제 또 종들을 다시 보내요. 길가와 산울가로 다니면서 아무나 데려다 와서 내 집을 채우라. 아무나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데려와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구원받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초청에 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참 성경이요,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주인이 그 아무나 오라 그래서 다 그 집을 채웠어요. 주인이 나와 보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저 쫓아내라. 쫓아내라.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예복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 입는 거예요. 그 자들만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아무나 막 데려오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예복 가지고 왔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안 입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입고 뭐 괜찮겠지 뭐. 한마디로 자기 기준 못 버린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와 있으니까 양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정말 양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런 양인가? 또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양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언제입니까? 지지난 중급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양은 주인의 목소리에만 반응해요. 싹꾼, 이리, 사기꾼, 복음 아닌 것엔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양의 특징입니다. 내가 양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귀가 주인의 목소리에 길들여져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거에 더 반응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드리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귀찮아하고 있는가? 염소처럼. 우린 대부분 지극히 작은 자 있으면 귀찮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요. 나에게 도움되는 거, 육신적으로 도움되는 거 없고요.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 내 인생 속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요. 강도 만난 자라면요.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에게. 그런데 염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벌써 9월 둘째 주죠. 제가 지금 하반기 이제 벌써 들어갔단 말이에요. 후반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어떻게 보면 땅끝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 광고가 아니고요. 광고 옆쪽 페이지에 보면 아마 이거 발견하신 분도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핍박받는 교회 그 나라들, 가장 핍박 많이 받는 나라들을 광고에 있다가 나중에 제가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참 너무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도 여기 에리트리아라는 나라는요, 이거 광고 넣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봤더니 그 소말리아고 바로 위에 그 이집트 밑에 거기에 있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가 여기 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자들인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해서 땅끝까지.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땅끝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염소는 구원에는 관심 없습니다. 양은 모든 것이 생명 중심, 구원 중심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실수와 성공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양입니다. 우리 온 엘림의 성도들이 저는 다 양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양의 삶으로 더 풍성한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분 정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